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주목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사도행전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 자리에 참여했던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체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 타락, 구원의 역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고 아시다시피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있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서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순절을 계기로 해서 달라졌어요. 두려움을 버리고 아주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석하게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오순절이 제자들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한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더욱이 이 오순절은 마치 십자가와 부활과 마찬가지로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묵상할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했을 때 정말 뭐가 하나님의 큰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의 설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오순절은 선지자 요엘로 따지면 정말 그 어떤 종말의 이 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사건의 성취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날 밤에 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또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짧게 보자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이미 말한 그 보혜사 성령님 오실 거다. 그리고 정말 너희가 그 성령님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순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응답이 되어가지고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한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이 각 사람 위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께서 그 집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이를테면 성막을 완공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그들 위에 가득하고 혹은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아마 이 완전 이 온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것은 단체로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결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언어를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로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된 거죠. 이것이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어제 읽었던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이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펼쳐진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많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은 한 120여 명. 그래서 보통 우리가 120문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위에도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오순절 사건은 모든 은혜의 원형이 될 만큼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정말 세상 여러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9절부터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디아, 도기아 이런 것들은 어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자면 저 동쪽 멀리서부터 저 서쪽 멀리까지 다 모든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부터 물론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부터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로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그 뒤에도 이스라엘 지역은 이 헬라 제국의 압제를 받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왜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 어른들이 만주벌판으로 흩어지고 저리 러시아로 가고 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진 채로 살면서 그 이방 문화에 물든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오순절 혹은 오순절이 맥추절이거든요. 유월절 아니면 초막절 이럴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귀를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방인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래서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삶을 너무 동경하고 혹은 율법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어떤 그 유대교에 입교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이를테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이 낳고 살면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말 배우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말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어요.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보시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같은 나라 말이어도 이를테면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익숙한 언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다 우리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이를테면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과 경상도에 태어나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영어에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영어마다 영어지만 다 똑같은 영어가 아니고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난곳 자기의 난곳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말이지만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투리처럼 익숙하게 들려지는 그런 말로 들었어요. 말하는 사람은 설교자는 갈릴리 사람이었던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것 같고 아마 이 설교하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갈릴리 사투리로 말을 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가 태어날 어릴 때 익숙한 그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바벨탑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을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져 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십자가와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이 되는 것처럼 새롭게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순절도 2000년 전에 일어난 구속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경험되어져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2007년 1월 14일에 일어난 일이죠. 그것은 평안도 남자 사경회, 그 시대에는 남자 여자 따로 모였거든요. 평안도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겨울에 농한기에 사경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경회, 이를테면 부흥회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집으로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생명줄과 같은, 생명의 원천과 같은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회개하고 정말 불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 태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선교사 들어온 지 아주 오래된, 뭐 우리는 100년이라 그러지만 태국 같은 게 200년 뭐 그런, 그런데 교회가 사실 별로 크지 않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자랐느냐, 어떻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빚어내시는 거죠. 정말 불의 사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늘 예배하고 늘 말씀을 읽고 늘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일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시대에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지 알게 하셔서 정말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불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정말 달고 다른 어른인데 교회를 못 떠나요. 달고 다른 어른인데 교회에 있어요. 젊은 시절에 복음 듣고 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다 식어졌지만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정말 그 인생에 남겨놓은 흔적이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여전히 성령께서 일하시고 여전히 각 사람을 새롭게 빚으시고 이 잠자던 교회를 깨우셔가지고 복음을 증인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시대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시대 강력한 부활을 증인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